보통 박물관에 가면 유리 진열장 안에 막 고대 유물들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조명도 예쁘게 딱 비춰져 있고 그 밑에 설명도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 뭔가 되게 매끄럽고 객관적인 사실들의 나열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 자료는 사실 그런 조용한 전시실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아, 완전히 다르죠. 오히려 아주 치열했던 현장 기록에 가깝습니다.
네, 오히려 2000년 전에 막 엄청 절박하고 위태로웠던 일종의 미제 사건 현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방대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초기 교회의 역사를 내라티브, 그러니까 이야기 형태로 서술한 사도행전의 그 숨겨진 이면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 텍스트의 지문들을 하나씩 채취해보죠.
사실 흔히 사람들이 사도행전이라는 텍스트를 뭐랄까 과거에 일어난 독립적인 기적이나 모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영웅전 같은 거 아닌가 하고요.
그렇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 문헌은 누가복음 파트 2, 그러니까 두 번째 속편에 해당합니다. 앞선 누가복음이 한 인물의 사역과 기원을 다뤘다면 이 두 번째 책은 그 사명이 어떻게 소수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저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로 막 뻗어나가는지 보여주는 엄청나게 웅장한 기록인 거죠.
아, 그러니까 1편의 작은 불씨가 2편에서 막 제국 전체로 번져나가는 그런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당대의 서신들을 읽을 때 도대체 어떤 도시에 어떻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왜 이 사람들이 그토록 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그 뼈대를 제공해주는 아주 필수적인 배경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일대기를 두꺼운 책으로 쓴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 아주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근데 그 두꺼운 책을 막 읽다가 특정 시점부터 작가가 여러분과 실제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요? 작가가 굳이 친절하게 나 2024년 5월부터 합류해서 같이 일했다 이렇게 써놓지 않는 이상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그 상상력이 오늘 이 텍스트의 진짜 저자를 추적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진짜요? 어떤 단서가 숨어있나요?
이 역사조에는 아주 기묘한 문법적 그림자가 하나 숨어있거든요. 텍스트를 쭉 읽다 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갑자기 문법의 시점이 변합니다.
시점이요? 1인칭, 3인칭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바울 일행이 트로아스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우리가 배를 탔다 혹은 우리가 머물렀다 이러면서 1인칭 복수형이 툭 튀어나옵니다.
와, 그건 마치 엄청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막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 구석 거울에 카메라맨 그림자가 슬쩍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네요.
어휴, 아주 시각적이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건요, 바울 일행이 그 빌립보를 떠날 때 이 우리라는 단어가 텍스트에서 완전히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다시 그들이라는 3인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20장에서 바울이 다시 빌립보로 돌아왔을 때 기막히게도 그 우리가 다시 등장해서 책이 끝날 때까지 엄청 끈적이게 이어집니다.
잠깐만요. 만약 제가 글을 쓰면서 저를 좀 돋보이게 하거나 권위를 막 부여하려고 가짜로 우리를 집어넣었다고 쳐봐요.
네, 조작을 했다면요.
그러면 뭔가 엄청나게 극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을 고르지 않았을까요? 막 오순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거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쓰면 훨씬 더 극적이고 폼이 날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아서 다비노 같은 저명한 고전학자가 분석한 내용이 정확히 그 지점을 짚고 있어요.
학자들도 같은 의심을 했군요.
네. 고대 역사서에서 이런 식의 1인칭 복수형을 허구로 꾸며낸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소설이 아니라 역사 서술 장르에서 갑자기 1인칭이 등장한다는 건 저자가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다는 아주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암시라는 거죠.
억지로 막 나 여기 있었어 하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튀어나온 현장감이군요.
맞아요. 게다가 이 우리가 등장하는 구간들을 자세히 보면 되게 모호하고 지루한 항해 기록이나 특정 도시 간의 이동 경로 같은 일상적인 묘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장면이 아니라 그냥 이동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거기서 막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거나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과시하지도 않아요. 그냥 배경 속에 조용히 존재할 뿐이죠. 이건 독자들이 이미 저자가 누군지, 언제 바울 그룹에 합류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당시 독자들은 알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셜록 홈즈처럼 용의자를 한번 좁혀봐야겠네요.
네, 한번 추리해보시죠.
바울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꽤 규모가 큰 수행원 그룹이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어떻게 저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게 텍스트에 남겨진 단서들로 철저하게 속어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속어법이요? 오, 재밌겠네요.
네, 당시에 바울과 마지막 종착지인 그 로마에 함께 있었던 유력한 용의자들이 몇 명 딱 추려지거든요. 데마, 에바브라, 아리스타고 그리고 디도 같은 인물들이죠.
그럼 한 명씩 주어보죠. 데마는 어떻습니까?
먼저 데마를 보면요. 그는 로마에 바울과 함께 있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기록을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나옵니다.
아, 배신자네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면서 이토록 방대하고 헌신적인 기록을 남겼다는 점을 생각하면 데마는 당연히 제일 먼저 탈락입니다.
도망친 배신자가 이런 엄청난 변호 기록을 썼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 에바브라는요?
에바브라도 로마에 함께 있었던 동역자인데요. 문제는 그의 주 활동 무대였던 리쿠스 계곡에 대한 언급이 이 긴 사도행전 전체에 단 한 줄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활동하던 곳인데 한 줄도 안 썼다고요?
그러니까요. 만약 에바브라가 저자였다면 자기 고향이자 사역의 중심지였던 곳의 이야기를 완전히 누락시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에바브라도 자연스럽게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기 동네 얘기를 쏙 빼놓는 역사가라. 이건 확실히 앞뒤가 안 맞네요.
그럼 아리스타고나 디도는 어떻습니까?
아리스타고의 경우는 사도행전 27장에서 텍스트 자체가 그를 1인칭 그룹이랑 아주 명확하게 분리해버려요.
분리요? 어떻게 적혀 있는데요?
뜻이네요?
점합합니다. 우리라는 그룹 밖의 타인으로 지칭하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도의 경우에는 사도행전에 아예 이름조차 등장하지를 않아요. 게다가 로마에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기록도 존재하지 않고요.
와, 그럼 데마, 에바브라, 아리스타고, 디도 이 네 명을 싹 다 지우고 나면 결국 누가 남습니까?
바울의 서신 중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요. 바울과 로마에 끝까지 함께 있었던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바로 누가입니다.
아, 누가. 우리가 아는 그 누가복음의 누가군요?
맞습니다. 초기 교회의 전통이 만장일치로 누가를 이 책의 저자로 지목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구전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가 품고 있는 이런 촘촘한 내적 증거들이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속어법으로 저자가 누가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바울의 편지를 보면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부르거든요.
네, 직업이 명시되어 있죠.
보통 직업이라는 건 세상을 보는 어떤 렌즈잖아요. 당연히 글을 길게 쓰면 텍스트 곳곳에 그 직업적 특성이 묻어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살짝 삐딱하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단순히 텍스트에 뭐 의학 용어가 몇 개 등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사라고 딱 단정 짓는 건 논리적 비약 아닙니까?
아, 단어 몇 개 가지고 직업을 추론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의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휴, 아주 날카롭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사실 헨리 캐드버리라는 되게 저명한 학자도 정확히 지금 하신 것과 똑같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오, 진짜요?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군요.
네. 사도행전에 쓰인 많은 이른바 그 의학 용어들이라는 게 당시 일반적인 문헌들, 뭐 철학자들의 대화나 다른 역사서에서도 빈번하게 쓰이던 단어들이었거든요. 특정 단어가 있다고 해서 직업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의사라는 가설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텍스트가 세상을 바라보고 서술하는 전체적인 어떤 관점과 태도가 교육받은 고대 의사가 썼다는 가설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한 단어 선택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의사의 시선이라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고대 의사들은 세상을 어떻게 봤길래요?
이걸 이해하려면 1세기 고대 의학의 독특한 사회적 배경을 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당시 의학이라는 건 코뿔 소뿔을 막 갈아먹으라는 식의 주술적 미신이랑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내려온 철저한 경험적 관찰이 한데 마구 뒤섞여 있던 아주 혼란스러운 세계였어요.
미신과 과학이 공존하던 시대였네요.
그렇죠. 근데 의사는 기본적으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지식인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도 당시 의사 중 상당수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네, 노예 출신이요. 지식인인데 노예였다고요?
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좀 똑똑해 보이는 노예를 골라가지고 의학을 가르친 다음에 집안의 주치의로 삼았던 풍습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의학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되게 드물게 남녀 모두가 전문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열린 분야이기도 했어요.
직업의 특성상 제국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부터 최고위층 귀족까지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를 아주 깊이 있게 대면하고 관찰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군요.
맞아요. 고통 앞에서는 모든 계급표가 다 사라지니까요. 이런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면 저자의 아주 독특한 시선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어떤 시선이요?
그는 동시대의 다른 어떤 작가들보다 여성의 역할과 존재를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로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훨씬 더 포용적이고 되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거든요.
아, 매일 질병과 가난이라는 그 인간의 가장 취약한 상태를 일상적으로 관찰하면서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던 사람의 렌즈가 글 전체에 쫙 녹아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태도가 의사 누가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와, 교육받은 지식인이면서 동시에 소외된 자들을 향한 깊은 연민을 가졌고 또 사건을 엄청 꼼꼼하게 관찰해서 기록하는 역사가 진짜 아주 입체적인 인물로 다가오네요.
네, 매력적인 인물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모순이 하나 파생되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그렇게 철저한 관찰자였다면 왜 사도행전 속에 묘사된 바울의 모습이랑 바울이 직접 자기가 쓴 서신들에 나타난 본인의 모습 사이에 뭔가 묘한 간극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 바울의 모습이 다르다는 그 쟁점이요.
네. 학자들이 보통 이 불일치를 근거로 아, 이거 사도행전 조작된 거다 이러면서 신빙성을 엄청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신약학계를 진짜 오랫동안 아주 뜨겁게 달궜던 난제 중 하나거든요. 바울이 직접 쓴 편지 속의 바울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때로는 율법에 대해서 엄청 전투적인 반면에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바울은 훨씬 유화적이고 유대교의 관습과 율법을 되게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때기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네, 제자가 쓰는 전기요?
제가 저 혼자만의 비밀 일기장에 적어두는 깊고 복잡한 내면의 고민이나 막 파격적인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 제자가 밖에서 저를 10년 동안 관찰하고 대중들에게 나의 스승은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그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와, 고대 역사서술, 전문용어로 히스토리오그래피라고 하는데 그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셨네요. 키노 박사님도 연구에서 이 점을 굉장히 강하게 짚어냅니다.
아, 당시 역사서술의 특징이 있었군요.
네, 고대 로마의 가장 유명한 정치가인 키케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키케로가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막 쓴 편지 속의 모습이랑 당대 역사가들이 공식적인 기록에 남긴 키케로의 모습은 꽤 다르거든요.
아하, 개인적인 모습과 공식적인 기록의 차이.
그렇죠. 역사가들은 결코 없는 사실을 막 지어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팩트들 중에서 자신의 독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세부 사항을 선택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일종의 편집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그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카메라 앵글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무엇을 클로즈업할 것인가를 결정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불일치 논란은 사실 현대에 우리가 바울을 좀 오해한 탓도 큽니다.
우리가 오해를 했다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과거의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을 완전히 혐오하고 싹 다 폐기하려고 했다고 되게 흑백 논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관습을 유연하게 따르는 사도행전 속 바울의 행동을 딱 보면서 이건 진짜 바울이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단정해버린 거죠.
아, 바울은 무조건 율법 반대파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최근 바울 신학계의 방대한 연구들을 보면요. 바울이 율법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만을 반대했을 뿐이라는 점이 아주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아,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율법을 지켜도 되지만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였군요.
그렇죠. 결국 텍스트가 틀렸던 게 아니라 우리의 독법이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얕았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을 덜어내고 어떤 장면을 대중에게 들려줄 것인가는 결국 그 역사가가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편집은 결코 왜곡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의도인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인 누가는 도대체 언제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썼기에 이런 특정한 앵글과 메시지를 선택한 걸까요? 다음 퍼즐을 한번 맞춰보죠.
이 퍼즐의 윤곽을 잡으려면 고대 지중해의 지도를 머릿속에 잠시 쫙 펼쳐봐야 합니다.
지도요? 지리적인 단서가 있나요?
네, 텍스트에 나타난 지리적 지식을 아주 꼼꼼히 분석해보면 굉장히 뚜렷한 대비가 하나 나타나거든요. 저자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들이나 에게해 주변,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의 지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골목길 하나, 지역관리의 아주 복잡한 직함 하나까지 놀랍도록 정확하고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닷가 쪽이나 로마 대도시 쪽에 빠삭하군요. 이른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글을 읽을 주요 타겟 독자들 역시 유대 내륙 총구석보다는 로마 제국의 도심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 어권 혼합 회중이라는 의미겠네요. 그 서문에 등장하는 수신자,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헬라식 이름인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추론입니다. 그는 제국의 심장부를 살아가는 교육받고 다양한 문화가 섞인 독자들을 향해서 펜을 들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독자의 정체는 확실히 파악이 되는데 이 책이 작성된 시기, 즉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딴지를 하나 걸고 싶습니다.
아, 연대요?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우신가요?
바울은 60년대 중반에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한 것으로 보통 역사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의 결말을 보면 바울이 죽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죠.
그저 로마의 각택연금 상태로 머물면서 되게 자유롭게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식의 엄청 긍정적이고 열린 결말로 딱 끝난단 말이에요. 결말에 바울이 아직 살아있다면 상식적으로 이 글은 바울이 살아있던 60년대 초반에 실시간으로 쓰인 거 아닐까요?
사실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제일 쉽죠. 하지만 텍스트 내부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60년대 작성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두 가지 강력한 반증이 존재합니다.
오, 강력한 반증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장르적 목적입니다. 찰스 텔버트 같은 학자의 분석을 빌리자면요. 이 책은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훌륭한 전기를 쓰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이 책의 초점은 교회와 선교 전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저자의 목적은 초기 기독교 운동이 로마 제국 안에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으며 아주 긍정적인 선례를 남겼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굳이 로마 제국에 의한 주인공의 참혹한 사형 집행으로 책을 비극적으로 끝맺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우리 운동은 로마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PR분소에서 참고로 우리 리더는 제국에 의해 반역자로 처형당했습니다. 라고 굳이 끝에 적어놓으면 완전히 재발등 찍는 자살골이 되겠군요.
맞아요. 변호문인데 그렇게 쓸 리가 없죠.
그럼 두 번째 반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훨씬 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인데요. 바로 텍스트 비평을 통해 드러나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요? 기원후 70년에 있었던 그 사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쓰인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다가올 종말에 대한 묘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호하고 묵시적인 종교적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전형적인 예언의 말투네요.
그런데 나중에 쓰인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바뀌었나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군사 용어로 싹 변모합니다.
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이건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실제로 토성을 막 쌓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해버린 그 끔찍한 역사적 참상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문장을 수정한 흔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 그 둥그름 잤던 예언적 표현을 자기가 직접 목격했거나 전에 들은 70년의 실제 전쟁 상황에 맞춰서 리얼하게 수정해놓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거대한 충격을 이미 다 겪고 난 후 아마도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쯤에 쓰였다고 보는데 역사적으로 훨씬 더 타당하겠네요.
네, 대다수의 현대 신약학자들이 그 연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70년대에서 80년대 쓰였다는 이 결론이 저에게는 가장 소름 돋는 어떤 모순으로 다가옵니다.
모순이요? 어떤 점에서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4분의 1이라는 엄청난 물량은 전부 바울이 구금되어서 로마 총독과 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되게 지루하고 긴 법정 연설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네, 재판 장면이 아주 길게 이어지죠.
바울이 이미 죽은 지 십몇 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긴 지면을 낭비해가면서 이미 죽은 사람의 방어 연설을 그토록 집요하게 적어놓은 걸까요?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와, 바로 그 모순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 즉 저자 누가의 진짜 숨은 동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단순히 위대한 사도를 추모하기 위한 회고록이나 영웅전이 절대 아닙니다. 이 텍스트 전체가 초기 기도터 운동을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탄압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거대하고 필사적인 위기관리, 그러니까 PR, 데미지 컨트롤 프로젝트로 보이거든요.
사건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으셨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적대자들이 재판정에서 바울을 고발하면서 씌운 가장 치명적인 죄명이 딱 등장합니다.
죄명이 뭡니까?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 즉 폭동을 선동했다는 반역죄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이 팍스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아닙니까? 그런 제국에서 폭동을 선동했다는 건 단순한 소란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중범죄로 취급되었죠. 십자가형을 절대 피할 수 없는 정치적 반역행위였습니다. 누가는 이 긴 텍스트 내내 바울이 폭동을 선동했다는 그 무서운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해서 진짜 사활을 겁니다.
어떻게 깨부수나요?
고대 법정이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어 기법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바로 혐의를 고발자에게 완전히 돌려버리는 겁니다.
혐의를 뒤집어 씌운 자들에게 다시 반사하는 거군요.
네. 가는 도시마다 폭동을 일으키고 평화를 깬 것은 바울과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그들을 시기해서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선동한 적대자들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건을 통해 집요하게 증명해냅니다.
와, 이것을 당시에 더 큰 역사적 관점에서 연결해보니까 교회가 처했던 그 끔찍한 절박함이 확 느껴집니다.
어떤 절박함이 느껴지시나요?
누가는 지금 죽은 바울 한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글을 쓴 게 아니에요. 만약 로마 제국의 공식 기록에 바울이 반역자이자 폭동 주동자로 확정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피땀 흘려 세워놓은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은 하루아침에 국가 전복을 꾀한 테러리스트를 추종하는 불법 단체로 전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교회의 생존 자체가 지워질 위기였던 거죠. 바울이 처형된 후 로마의 칼날과 연좌제를 두려워한 일부 사람들은 아마 바울의 이름과 유산을 지워버리고 선을 그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바울 모릅니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겠죠.
네. 하지만 누가는 피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바울의 무죄와 그가 로마법을 존중했다는 사실을 방대한 역사적 내러티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존재 자체를 옹호하고 그들의 합법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리고 그의 사도 바울도 제국의 위협이 되는 반역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국가 전복 세력이 아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목숨을 걸고 써내려간 피 맺힌 변호문인 셈입니다.
여러분, 정말 압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16장 텍스트 한 구석에 슬쩍 비친 우리라는 그 작은 단어의 그림자에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작은 단서에서 시작했죠.
소거법을 통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꼼꼼한 관찰자를 찾아냈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70년의 참혹한 역사를 텍스트 비평으로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텍스트가 제국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변두리의 작은 소수 운동을 지켜내려 했던 눈물겹고 치열한 법적 방어의 기록이라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모든 복잡한 역사적 맥락과 생존을 위한 투쟁이 단 한 권의 문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진짜 대단한 텍스트네요.
지식은 그저 과거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이면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한 단계 탁 높일 때 비로소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딱 하나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객관적 진실 혹은 사실이라고 굳게 믿으며 읽고 있는 수많은 역사와 기록들은 과연 그 시대의 어떤 외부적 압력과 정치적 방어의 필요성에 의해서 편집된 것일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우리가 되게 편하게 읽어내려가는 텍스트의 정제된 글자들 뒤에 웅크리고 있는 작가가 차마 종이 위에 적지 못했던 그 시대의 두려움과 절박한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텍스트 너머를 보는 시선이 필요하죠.
오늘의 심층 탐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할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